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통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0일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며 고위급 대표단은 김영철 단장을 비롯해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 등 8명으로 구성되며 25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방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폐회식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제안을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만날 예정이라고 한국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진과 연평도 도발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통전부장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견고하며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강력하다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발간된 영국 월간지 모노콜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했고 나를 100% 지지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북관계 관련해 당장 통일을 추구하지 않지만 임기 중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자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은 도착 당일인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학교에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교사의 무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최근 총기 참사가 발생한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교사가 있었다면 이번 사고를 매우 빠르게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경우는 특수훈련을 받아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교사에만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서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자동 총기를 자동화기처럼 발사되도록 하는 범프스탁 장치를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을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착 장치입니다. 앞서 미남부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7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가 최신형 전투기 수호이 57을 시리아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 두 대가 시리아 라타키아 근처에 있는 호에미엄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VOA는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아직 수호이 전투기의 시리아 파견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 파견이 사실일 경우 이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이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수호이 57 전투기는 러시아가 미국의 F-22 전투기에 대항해 개발한 신형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유럽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범인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22일 자정 무렵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미국 대사관에 폭발물을 던지고 스스로 자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범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전직 군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직후 미국 대사관은 보안경보를 발령하고 대사관 주변을 폐쇄했습니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사건의 배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사관 직원들이 모두 안전하며 이번 사건 조사와 관련해 현지 경찰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출발 뉴스쇼는 VOA 저녁 방송과 아침 방송 사이 평양 시각으로 매일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25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것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어렵게 열릴 뻔했던 미북 대화가 취소된 데 대해 두 나라 간 협상 가능성을 더욱 어둡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 기간 동안 김여정 특사 등과 만날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북 대화 조건과 내용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에 내륙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북부 지방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의 적설량은 최대 8c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25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 통일전선 부장은 지난 2010년 46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서 한국에서는 그의 박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22일 오전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고위급 대표단이 단장과 단원 1명, 수행원 6명으로 구성되고 단원은 리선권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폐회식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들의 방남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대표단을 만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다만 김영철 부위원장이 한국과 미국 등의 독자 대북 제재의 대상인 만큼 방남에 대해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방남도 이런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지만 미국과 협의를 거쳐 방남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북한 군부의 대표적인 대남통인 김영철은 1980년대 후반부터 남북 대화에 관여해왔습니다. 1989년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 예비접촉 때 북측 대표였고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 때도 북측 대표단에 참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2009년에는 대남 공작 사령탑인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10년 당시 정찰총국장으로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배우로 알려져 있어 한국 정치권에서는 그의 방남을 놓고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에게 단 한 뼘도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굳이 대북제재를 훼손하면서까지 김영철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방문을 수용하는 정부의 태도는 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의 이번 고위급 대표단 파견은 올림픽 개막식에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온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한에 이은 것으로 이번 방문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이 이끈 정찰총국은 천안함 폭침 외에도 연평도 포격,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 크고 작은 대남 도발 위협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 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영철이 북한 도발의 중심인물이라며 남남 갈등이나 미한 관계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발을 했던 인물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피해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데 우리 정부가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는 그 김영철을 받아들이려면 이제 또 지난번 최휘와 같이 일시적인 유예 조치를 또 다시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지요.
그러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대남통인 김영철을 폐막식에 보내는 것을 통해 북한의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오는 김영철은 대남라인입니다. 대미라인이 아니고 대미라인이라면 리시용이나 이용호 부위원장 같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솔직하게 대남라인으로 라인이 짜여진 거죠.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올인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김영철의 방남과 관련해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목적을 폐막 행사 참가라고 밝힌 것을 우선 고려했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틀에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체류 일정 등 실무적 문제들은 앞으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창올림픽 폐회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도 미국 대표단장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폐회식 참석을 위한 한국 방문 중 북미가 접촉할 계획이나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어렵게 열릴 뻔했던 미북 대화가 취소된 데 대해 두 나라 간 협상 가능성을 더욱 어둡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의 말 뒤집기가 재현되면서 북한을 더욱 못 믿을 상대로 인식시켰다는 지적인데요. 애초에 북한이 미국과 마주 앉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갑작스럽게 미국과의 회동을 취소함으로써 또다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진정성을 저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펜스 부통령의 회동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북한 김정은은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im Jong-un made a big mistake. By not accepting the offer to meet with Vice President Pence, it was a blunder. It was a mistake, and I think they played into the hands of the United States.
북한은 진정으로 대화를 시작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쓴 미국을 손바닥 위에 놓고 가지고 논 것이라면서 협상 시작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세바스티안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애초 북한이 회동의 의지가 있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많은 부분에서 믿음이 가지 않게 행동했고 신뢰할 수 없는 상대였다면서 처음부터 만날 의향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다가 단순하게 취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In the majority of cases, it's clear that North Korea does not act in good faith and is not a sincere interlocutor. So it's possible that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이 갑작스레 회동을 취소한 것은 미국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북한 인권을 언급하고 펜스 부통령 역시 같은 사안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뭔가를 해야겠다고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The North probably felt it needed to make a statement because the president had spoken about the human rights issue during the State of the Union, and then,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을지는 모르지만 미국과 북한이 접촉했더라면 토론을 시작할 채널을 열 계기는 마련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미북 접촉 불발을 공개한 데 대해서 세이모 전 주정관은 펜스 부통령의 방한 이후 불거진 비판론 때문으로 추측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북한 대표단을 노골적으로 외면한 펜스 부통령의 행동에 비난이 일자 부통령실에서 정보를 흘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화를 거부한 쪽이 북한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는 설명입니다.
That Vice President Pence was upset because he was widely criticized for being so ungracious during the Winter Olympics.
북과 북한의 대화가 성사 직전에 깨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양국이 대화에 나설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다만 생산적이지 못한 형식적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과 중국, 어쩌면 일본도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심각한 협상 형태가 아닌 파트너 관리 수준의 노력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outh Koreans, the Chinese, maybe even the Japanese wanted these kinds of talks. So it may have been an effort to manage it. It may have been an effort.
세이모 전 주정관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에 앞서 핵과 관련한 미국과 북한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나눠볼 수는 있겠지만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낼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know that President Moon Jae-in has insisted that before he can move forward with the North-South Summit,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on holding U.S. DPRK talks.
구르카 전 부보좌관은 향후 미북 대화 가능성에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다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이중 플레이를 한다면 의미 있는 대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China's role. If China can exert China is in a very strong position to exert pressure. If China can exert pressure on North Korea.
구르카 전 부보좌관은 미북 관계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공은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필요한 다음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 기간 동안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과 만날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북 대화의 조건과 내용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함재아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화 결렬의 이유를 펜스 부통령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대화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대북 압박 행보를 보이면서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그 전에 펜스 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 목적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인 2일 펜실베니아주에서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국에 간다며 목적이 대북 압박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백악관 당국자도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 등의 만남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이 최대 압박의 연장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화가 목적이 아니었던 만큼 미리 예정됐던 그 최대 압박 행보를 그대로 행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펜스 부통령은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런 의지를 전혀 숨기지 않았는데요. 중간 기착지였던 알래스카 엘먼도프 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선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올림픽에 가는 건 북한이 동계올림픽이라는 강력한 상징성과 배경을 정권의 진실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 앞서 방문한 일본에서도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곧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평창에 가는 목적 중 하나는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이란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자는 말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은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아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 한국 도착 이전에 나온 발언들입니다. 이는 설령 대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자신의 메시지는 동일할 것이라면서 그 메시지를 북한이 영원히 핵과 탄도미사일 야욕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들이 자유와 국민들을 방어하는 데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고 북한이 기만과 도발의 오랜 행동 양식을 접어둬야만 한반도의 평화적인 결과를 향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열린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분명히 한 거네요.
네, 실제로 백악관은 대화가 이뤄졌을 경우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김정은 정권과의 만남이 협상을 시작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또 백악관 당국자는 신문에 만약 대화가 이뤄졌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대북 입장이 약화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북한도 꽤 오랜 시간 목격을 한 것이었을 텐데요.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대화 제의를 한 게 아닐까요?
네, 그래서 북한이 대화 제의를 통해 펜스 부통령의 대북 압박 행보를 막으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선전 공세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표현이 닉 에이어스 부통령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네.
닉 에이어스 부통령 비서실장은 북한은 펜스 부통령이 메시지를 순화시키기를 희망하면서 만남을 저울질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올림픽을 국제적인 선전 장소로 만들 수 있도록 했을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에이어스 비서실장은 펜스 부통령이 폭정으로부터 도망친 탈북자들을 만났고 본질적으로 북한에 의해 살해된 아들을 둔 프레드 원비어 씨를 초청했으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과 수많은 자국민에 대한 노예화를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의 의도를 간파했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네, 물론 북한이 대화를 제의한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대화를 통해 대북 압박 분위기를 약화시키려 했다고 가정한다면 펜스 부통령은 그런 유화 공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기존의 발언에 맞춰 행동을 한 겁니다.
네, 오늘 뉴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애초에 대화에 진지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더군요.
네, 에이어스 비서실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에이어스 실장은 북한이 펜스 부통령의 강경한 행보 때문에 대화를 거부했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미국과 마주하는 데 있어 전혀 진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만남 2시간을 앞두고 취소를 통보했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펜스 부통령은 만남이 예정됐던 10일은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줄곧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행보에 불만이 있었다면 강경 발언이 한창이던 10일 이전에 했어야 맞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 양측이 만날 장소가 청와대로 예정됐던 점이 흥미롭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청와대를 중립적인 회담 장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번 대화에 한국 측은 빠지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의 만남이 결렬된 상황에 대해서 함지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북한과 아프리카 간 교역에 여전히 큰 구멍이 존재하고 여기서 발생한 현금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전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에서 근무한 그랜트 해리스 전 국가안보회의 아프리카 담당 선임 보좌관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더욱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인 외교관과 노동자를 추방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One of the problems with respect to enforcing sanctions on North Korea.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문제점 중 하나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이런 이행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 호의 경우에 85%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2321 호 전에 채택된 결의 2270 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 역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독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 빈도가 저조할까요?
Sometimes this is due to a lack of capacity. or a lack of prioritization.
때로는 이를 제출할 역량이 안 되거나 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해서입니다. 제 시간에 보고서를 제출할 능력이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되는 관계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제 시간에 상세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이 제재에 동참하고 이행 보고서를 제 시간에 제출하게 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까?
I'm more worried about the relationships than I am about the filing of the report.
저는 이행 보고서 제출 여부보다는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아프리카에 약 30개 국가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북한과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2016년 기준 9,8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런 통계 신뢰도에 있어서도 많은 의문이 듭니다. 이들 통계에는 북한 회사나 북한과 계약된 회사의 투자 내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보고하지 않는 불법 거래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중국 회사나 유령 회사를 통한 무역 역시 배제되어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활동을 통한 거래도 말이죠. 다 합친다면 평양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자금줄이 될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The reason for maintaining these ties varies by country.
이유는 나라마다 다를 겁니다. 에리트레아 같은 국가들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라 자체가 적습니다. 또 북한과 오랜 관계를 맺어오고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사거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나미비아 같은 국가들은 이념적 동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당국자들 일부는 북한이 자신들의 독립운동 당시 지원을 해줬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많은 당국자들은 실용적인 문제로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북한을 저렴한 무역을 할 수 있는 상대로 보는 거죠.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There are additional measures, both in terms of carrots and in terms of sticks, meaning
당근과 채찍 모두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거나 원조나 무역 또 투자 등을 늘릴 수 있죠. 채찍으로는 제재 이행을 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아프리카 당국자나 회사들을 유엔 제재 이행 위반 혐의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여행을 금지하거나 자산을 동결해서 행동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아프리카 당국자에 제재를 가한 적이 있나요?
No, there has been sanctioning of some companies that are operating in Africa.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에 대한 제재는 있었지만 아프리카 당국자나 아프리카 국가 소속 회사가 제재 명단에 오른 적은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들 국가들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검역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중국 회사나 유령 회사가 개입돼 있어서 북한과 거래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실례로 일본은 지난달 아프리카 국가의 제재 이행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원조를 1,100만 달러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세관 검역 역량 등을 키워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부품 등을 탐지하는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또 많은 국가가 동참해야 합니다.
최근 유엔은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도 북한의 무기 확산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까?
The prospect of North Korea selling weapons and not caring at all.
북한이 무기를 판매하는 것과 자신들의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부품이나 기술을 누가 구입하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점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입니다. 북한이 위험한 이유는 앞으로 누구에게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제품이나 혹은 기술을 판매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와 비교하면 아프리카 국가들과 북한과의 관계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국제사회가 이들 국가들이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해야 하는 이유 좀 소개해 주시죠.
If North Korea can keep these relationships with African states, they can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를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더 큰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동참하더라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 대체할 자금을 찾는 거죠. 대북 제재가 정말로 작동하기 위해선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과의 어떤 무역이나 군사 교류도 인권을 유린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무기들을 만드는 북한을 돕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랜트 해리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프리카 선임보좌관으로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 제재 이행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캐나다가 지난 5년 동안 165명의 북한 출신 난민 신청자들을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95명의 북한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추방과 관련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캐나다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북한 출신 난민 신청자가 165명이라고 캐나다 정부가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패트리지아 지올티 대변인은 2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추방된 탈북자 수가 약 2,000명에 이른다는 알자지라의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자지라가 인용한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이 4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2016년 24명, 2013년 17명, 2017년 9명 순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지올티 대변인은 추방 명령을 받은 북한 출신 난민 신청자 165명도 모두 이미 캐나다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95명의 북한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추방과 관련한 심사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는 2012년 12월에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는 2013년 5월 말부터 적용했습니다. 이후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국은 지난해 11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국적이 부여된 북한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보호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많은 경우 망명 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결정으로 귀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서는 캐나다가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한국이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접근법은 유엔 난민기구의 접근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체제를 직접 비판하는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제 비판이 빠진 대북 확성기 방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여기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 종소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희망을 알리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전면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북한이 민감하게 대응해오던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부터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학용 한국 국회 국방위원장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김정은이 됐든 북한 체제가 됐든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 말부터 김정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북한을 대놓고 자극을 했을 경우에는 북한이 반감을 가질 수 있으니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은 작년 말부터 이제 그 수위를 낮춰서 하기로 했다는 합참의 지침을 받았다는 이제 그런 설명이었죠.
국군 심리전단이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 비난 수위가 낮아진 이유를 묻는 김학용 의원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 비판 수위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예산을 많이 써서 주민들이 고생한다. 고위층은 호의호식하는데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다는 정도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심리전 작전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다만 군은 작전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에서 남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22일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에서 우리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방송 시간과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 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을 대놓고 비난하면 오히려 심리전이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조치를 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말하자면 서로 간의 상대방을 자극하는 그런 비방, 중상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문 센터장은 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체제를 직접 비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남북 대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체제 비난이 남북 대화의 걸림돌은 아니며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는 대화는 실질적 교류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실상을 알리는 노력이 축소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북한 정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과 군인들은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확성기는 뉴스, 또 우리의 음악 그런 것들을 들려줌으로써 그들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반면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자체를 중단하지 않은 만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남북관계 결국 이제 비핵화와 함께 남북관계는 우리가 비핵화를 넘어서 통일로 가는데 반드시 북한과 협력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사실상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한 단계에서. 심리전의 효과에 있어서 사실은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간접적인 어떤 외부 정보의 전달, 이런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큰 면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내 탈북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민군 대위 출신으로 현재 투병 중인 김성민 씨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독재를 향한 경고와 비판 없는 방송이 무슨 심리전 방송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도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아직도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의 외부 정보가 안 들어가니까 북한에서 선전선동을 하는 거에 북한 주민들이 고집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김정은을 비난하고 김정은이도 인간이다 하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죠.
김학용 의원실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체제 비난이 빠진 대북 확성기 방송은 별 의미가 없다며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다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다른 효과가 충분히 벌어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가요들 뭐 저기 뭐 걸그룹이라든지 그런 노래 틀어줄 거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방송 틀어주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뭐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군 심리전단을 만들어서 대북 확성기라는 그 수많은 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뭐하러 그걸 합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방송 틀어주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국군 심리전이 가지고 있는 목적하고 안 맞다라는 부분인 거죠.
한국전쟁 휴전 후 수십 년 동안 방송과 중단을 거듭해온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방송을 재개해 지금까지 송출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하루 2시간에서 6시간 500와트급 대형 스피커 48개로 구성된 확성기 40여 대를 통해 송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정식 확성기는 10km 이상 거리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 21일 별세한 미국의 세계적인 복음 선교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한반도와 인연이 깊었습니다. 부인인 루스 그레이엄이 평양 외국인 학교 출신이고 그레이엄 목사는 한국은 물론 북한도 두 번이나 방문해 김일성 주석에게 성경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그레이엄 목사를 김 씨 일가의 수령 우상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1순위로 꼽혔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 있는 그레이엄 목사 기념도서관에 가면 그가 남북한을 각각 방문했던 두 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973년 무려 110만 명이 운집한 서울 여의도 전도 집회, 그리고 1990년대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난 사진입니다. 그레이엄 목사는 6.25 한국전쟁 시기인 1952년 성탄절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수만 명의 신도들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A vast crowd turns out in Seoul, Korea to hear evangelist Billy Graham. Korea's President Syngman Rhee welcomes the American preacher. 당시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를 직접 맞이했고 전장에 많은 미군 병사들은 그의 메시지를 통해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는 폐허가 된 한반도와 절망에 빠진 한국인들, 그리고 1년 반째 이역만리에서 적과 싸우고 있는 미군 병사들을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통해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Mr. Graham expresses hope that their country will be peacefully reunified. 그레이엄 목사는 한국 방문 뒤 지난 몇 년 동안 흘린 모든 눈물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울었다며 이런 경험이 나의 삶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22년 뒤인 1973년 110만 명이 운집한 그의 여의도 전도 집회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2년 전에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It was the Christmas time.
그때 성탄절 때입니다.
And it was very cold.
굉장히 추웠습니다.
I've never been so cold in all my life.
제 일생 동안 그렇게 추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전도 집회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모인 이 집회에서 그레이엄 목사는 한국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당시 통역을 맡았던 김장한 목사는 한국으로 피란을 내려온 수백만 명의 북한 실향민 중 다수였던 기독교인들이 그레이엄 목사의 집회에 참석해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를 함께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각각 만났던 그레이엄 목사는 그가 선포했던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품고 1992년 서방세계 목사로는 한국전쟁 뒤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당시 미국의 일부 기독교인들은 주민을 세뇌해 자신을 신으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김일성을 그레이엄 목사가 만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방북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 목사는 미 언론에 외교관이나 정치인 자격으로 북한에 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김일성 주석은 그레이엄 목사를 환대했고 그레이엄 목사는 성경책과 자신의 저서를 김 주석에게 선물했습니다. 한국 파송 선교사 출신으로 당시 그레이엄 목사의 통역을 맡았던 드와이트 린턴 목사는 지난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아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레이엄 목사가 김 주석의 특별 허가로 봉수교회 설교는 물론 평양의 한 실내체육관에서 전도집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린턴 목사는 김일성 주석이 그레이엄 목사의 아내인 루스 그레이엄 사모가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닌 인연을 들어 그레이엄 목사 부부를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파송 미국 의료 선교사의 딸이었던 루스 사모는 10대 시절인 1930년대 동아시아의 기독교 수용지 즉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평양의 외국인 학교에서 몇 년 동안 공부했었습니다. 평양 외국인 학교는 기독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1900년에 설립돼 40년간 운영되다 1940년 11월 미국과 전쟁 중이던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폐교됐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는 2년 뒤인 1994년 다시 평양을 방문해 김 주석을 만났습니다. 린턴 목사는 VOA에 김일성 주석이 당시 유년 시절을 얘기하며 목사인 외삼촌이 교회에 가자고 여러 번 제의했지만 낚시를 더 좋아해 교회에 따라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널리 알려졌듯이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권사였고 외삼촌은 목사인 강양욱 초대 북조선 기독교연맹 위원장이었습니다. 이후 이 단체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란 이름으로 바뀌었고 3대와 4대 위원장은 강양욱의 아들 강영섭과 손자인 강명철이 세습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린튼 집안은 대북지원단체인 유진별 재단과 조선의 그리스도인 버트를 설립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민간단체 사마리아인의 지갑을 통해 역시 북한 주민들을 꾸준히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은 현재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국제 기독교 단체인 오픈 도어즈는 지난달에 발표한 기독교 박해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17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North Korea is again the number one country in the world on the world watch list for
person. 이 단체 데이빗 커리 회장은 북한은 김 씨 일가를 우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기독교는 사회에서 근절돼야 하는 적대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한국 세터교회 강철호 목사는 북한 주민이 기독교 등 종교 반대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종교는 이민의 아편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기독교 부정 교육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탄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이죠. 접할 수 있는 여건이 거기에 거의 막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은 심지어 관영 매체를 통해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우상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지난 2016년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미국 종교 지도자가 숭상한 현세의 하나님이란 장문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그레이엄 목사가 과거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은 현세의 하나님이며 이런 나라에 성경책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김 주석을 칭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엄 목사는 조선에 가서 전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는 인류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 측은 하지만 이런 북한 정권의 주장에 대해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레미 블룸 그레이엄 목사 측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그레이엄 목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그런 김정은 정권의 주장은 그레이엄 목사의 신학이나 어법과도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칭송했다고 주장하는 등 주기적으로 이런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교원 출신인 탈북 목사는 과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기독교를 왜곡해 우상화에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건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사회는 김일성이라는 교주의 주체 사상이라는 경전에 의해서 유지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배치되는 기독교이든 그 어떤 그 천주교이든 아니면 또 다른 종교가 들어갔을 때 말 그대로 김일성 종교가 그 무너지고 훼손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김일성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때 주민들 속에서는 엄청난 이런 그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은 박해를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레이엄 목사는 북한을 두 번 방문했지만 역설적으로 과거와 현재 북한에 억류된 대부분의 미국인과 한국인은 기독교 목사나 선교사들입니다. 기독교 선교사였던 케네스 베, 임현수 목사, 로버트 김은 물론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 씨, 김학송 씨, 김동철 씨, 그리고 김정우 선교사 등 한국인 3명도 모두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 2년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난 케네스 배 씨는 지난 20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북한은 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할 기본적인 종교 자유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society of no rights. No right to worship, no right to speak.
배 씨는 하지만 2,500만 북한 주민들은 국제사회가 주민들을 위해 싸우고 있음을 북한 주민들이 안다면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진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봉수교회와 신학교를 방문했었던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은 앞서 VOA에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선전하는 칠골교회가 증조 할머니 강반석이 다니던 곳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하루빨리 기독교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고 양덕 지역은 오전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7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6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6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에는 0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8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9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지역은 오전부터 눈 내리는 곳이 많고 함경북도는 오후 들어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상 7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4도로 예상되고요. 청진은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상 2도, 삼지연 아침 영하 19도, 낮 기온은 영하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3시 30분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9,335, 9,800, 9,975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0일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며 고위급 대표단은 김영철 단장을 비롯해 리성권 조평통위원장 등 8명으로 구성되며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폐회식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제안을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만날 예정이라고 한국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통전부장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견고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고 강력하다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발간된 영국 월간지 모노클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했고 나를 100% 지지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북관계 관련해 당장 통일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임기 중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과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 유조선이 동중국해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짐을 바꿔 싣는 환적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일본이 공개한 사진과 관련해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경샹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얼마 전 환적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중국은 해상에서 밀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경우 중국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의 무성은 북한 유조선이 지난 16일 소형 선박과 해상에서 환적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문제의 소형 선박에 중국어 표기가 있었다며 북한과 중국 선박 간 환적 행위가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학교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교사의 무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최근 총기 참사가 발생한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교사가 있었다면 이번 참사를 매우 빠르게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경우는 특수훈련을 받아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교사에만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최신형 전투기 수호이 57을 시리아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 두 대가 시리아 라타키아 근처에 있는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VOA는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아직 수호이 전투기에 시리아 파견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 파견이 사실일 경우 이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력 지원이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수호이 57 전투기는 러시아가 미국의 F-22 전투기에 대응해 개발한 신형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유럽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범인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22일 자정 무렵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미국 대사관에 폭발물을 던지고 스스로 자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